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너무 원초적인 그런 그 질문이 될 텐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 시계추처럼 주일이 되면 교회 갔다가 또 세상 나가 살다가 또 주일이 되면 교회 갔다가 이렇게 반복적인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과연 믿음 생활이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믿음 생활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고 종교 생활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려고 교회에 오시는 거 맞습니까? 맞으세요? 예, 교회 왜 다니냐 물으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려고 다닙니다. 아유, 그런 유치한 대답이 어디 있냐. 유치해도 이게 빠지면 그럼 교회 헛다니는 거예요. 이 안에 무슨 프로그램이 많고 좋은 사람이 많고 사귈 일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뭐가 다 있다 해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평생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가장 큰 이유, 구원 받으려고 다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구원 받는 일이 빠지면 그러면 그거 안고 없는 그런 찐빵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럼 구원이 뭐냐? 구원 이야기하는데 구원은 위기에 몰린 상태에서 위기에 몰린 그런 상황에서 또 내게 위기를 가져다주는 어떤 존재나 어떤 그런 일에서 벗어나서 구출받는 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남자 형제님들 가운데 야구 좋아하는 분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지고 있어요. 누가 나타납니까? 구원 투수가 나타나잖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지금 상황이 지금 지고 있어요. 3-1로 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구원 투수가 나타나서 이걸 지금 구원하려고 해서 이름이 구원 투수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위기와 내게 닥쳐있는 그런 악한 상황과 그렇죠? 내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벗어나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도 사람의 죄로 말미암은 그러한 위기가 시시각각으로 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죄예요. 죄. 아무리 훌륭하고 멋있게 생기고 많은 공부를 하고 이 세상에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죄 있는 사람이 또 아기를 낳고 아기를 낳으면 그 피를 통해서 그 사람의 죄성이 계속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지금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피를 통해서 아담의 죄성이 물려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 고질적인 그와 같은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사는 겁니다. 지지난주에는 우리 김홍님 자매님, 우리 남편께서 이제 별세하셨는데 또 엊그제는 우리 장경순 자매님 또 어머님께서 별세하셨어요. 사람에게 이 일이 늘 생기는 겁니다. 왜 그래요? 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시시각각으로 생기고 이런 위험 속에서 구출을 받는 게 그게 구원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원수가 우리에게 많은데 그 원수 중에 가장 큰 원수,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가장 큰 원수가 사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느냐? 이 우리의 가장 큰 원수, 이 마귀와 가져온 이와 같은 그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은 마귀가 이 사망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지금까지 지난 한 6천년 동안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 사망이라고 하는 이 무기 하나를 가지고 사람을 두렵게 해서 그래서 자기와 함께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망을 해결하려면 그러면 근본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원에는 삼중적인 그러한 요소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그 말씀을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미리 아시고 그 미리 아신 사람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그 정해놓으신 그 사람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을 의롭다고 칭의로 인정해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성화 과정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영화롭게 만들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세 가지 요소가 그 안에 들어 있어요. 첫째는 과거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죄의 형벌은 지옥 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죄의 형벌에서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해방을 받아서 다시는 지옥 불 속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 이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것, 이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 수백억 개의 자리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한 자리가 천국에 마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마귀의 왕국에 속해 있던 그런 상태에서 신분이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하나님의 왕국의 자녀가 되는 이와 같은 일을 성경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첫째 요소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첫째 요소는 우리의 신분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또 현재의 구원이 있어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죄가 계속해서 와서 우리에게 파워를 가지고 유혹을 하기 때문에 이 죄의 파워, 죄의 권능으로부터 구원받는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삶 속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 마귀와 세상과 나 자신과 죄와 적극적으로 싸워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 그걸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받게 될 보상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잘 이루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보상해 주실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원에는 미래적인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죄라는 것 존재, 죄가 아예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아서 죄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그와 같은 몸이 되는 그와 같은 구원을 성경이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몸이 홀연히 변화가 돼서 예수님과 동일한 그와 같은 몸이 될 때 다시는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라고 하는 것 존재 자체를 알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르는 것, 이것도 성경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활과 휴거를 통해서 우리 몸이 홀연히 변화가 되면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서 그 안에서 지위를 갖게 되는, 그래서 옛날에 신분이 변했어요. 근데 이제는 지위가 이제 변화가 되면서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실질적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것, 그것을 또 구원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았습니까? 얘기할 때 예, 아멘,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 1번이 해결됐다 그 얘기예요. 세 가지 중에 1번이 해결된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1번 해결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2번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와 세상과 마귀와,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이기면서 성령님의 힘으로 성화가 되는 그와 같은 구원의 과정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최종적인 단계의 3번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썩을 이 살과 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제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죽음이 이게 썩어 없어져서 완전히 흙이 되고 마는데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맞도록 우리 몸을 부활시켜 주셔서 영화로운 몸으로 만들어주는 그 과정이 세 번째 과정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문자를 다 보내드렸듯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몇 번 읽고 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 숙제하셨어요?
네.
예, 대답이 조금 작은 것 같은데 다 숙제하셨어요?
네.
예,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8절에 있는 그 모든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서 부활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왜 썼느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썼어요.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이런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다만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다음에 위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걸 기록을 한 거고, 이 고린도 교회는 쓰고 싶어서 쓴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너무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문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고린도 교회에 왜 고린도 전서 15장을 기록했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그 고린도 교회에 속해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잘못 복음을 전하거나 잘못 오해해서 평생토록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벌벌벌벌 떠는 가운데 이렇게 사는 것이 안타까워서 지금 하나님의 영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한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다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 편에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더니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아 글쎄 사도 바울 선생님,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몇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됐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그 이교도들의 세상, 이 세상에서는 죽은 자들이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 믿기가 대단히 어려웠어요. 죽으면 끝이다. 이게 제일 큰 대답이고, 아니면 인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은 다음에 말을 잘 들었으면 조금 더 나은 상태가 되고 말을 잘 못 들었으면 벌레도 되고 돼지도 되고 이렇게 해서 윤회가 된다고 하는 이런 사상을 이교도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선포하게 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내가 믿지만 이 몸이 이게 완전히 들어가서 무덤 속에 들어가 완전히 썩어서 없애지는데 이 몸이 어떻게 다시 살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성도들 가운데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해도 세상에 나가서 악한 친구들, 나쁜 친구들의 말을 자꾸 들으면 부활이 없다 그러죠. 윤회에서 돼지가 된다 그러죠. 맨 끝에 가면 개미가 된다 그러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진다는 겁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아 이게 죽어서 이 몸이 없어지면 이게 과연 다시 살 수 있을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처럼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도저히 이게 믿기지 않는다. 이거 5년, 10년 되면 이게 다 사가서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남는데 과연 이게 살 수 있을까? 감사한 거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성도라고 칭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성도라고 칭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이 고린도전서의 수신자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예, 그래서 이 몸이 과연 살아날까 이거 의심하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게 해주시고 부활하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되냐, 이렇게 확신을 가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사는 삶이 불안정해갖고 매일같이 어려움이 닥쳐요. 이게 정말 믿고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평생 동안 이거 고생하고 살면 얼마나 힘듭니까? 맞습니까? 예, 그래서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러고, 그렇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평생 동안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많습니다. 부활이 과연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고민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삶이 불안정해지면 그러면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오늘은 부활의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1절에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 사람들에게 짚어주는 겁니다. 뭘 짚어주는 거냐, 복음의 요소가 있는데 이 복음의 요소대로 너희가 그대로 믿었으면 너희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복음의 요소가 뭐냐? 성경 기록대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성경 기록대로 죽었다가 묻혔다가 성경 기록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믿으면 그러면 구원받는 거라고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가서 보니까 주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 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것을 너희가 마음으로 믿으면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고 마음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지금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묻혔다가 성경 기록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이 복음의 정수가 바로 부활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열두 사도에게 나타나시고 500의 형제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맨 마지막으로는 별것 없는 나에게까지 나타나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 내 삶이 완전히 변한 것을 너희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부활의 권능이요, 이게 복음의 권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아니라 기독교의 참된 상징은 빈 무덤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빈 무덤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될 때 그의 전 삶이 바뀌면서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똥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사는 그와 같은 사람이 돼서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부활의 그 소망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말씀이 여기 1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으로 구원 받으셨어요? 다른 복음은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구원 받으셔야 돼요. 이 복음으로 구원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여러분 이걸 마음속에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예, 이러면 저와 여러분 구원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19절에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냐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은 뭐냐, 사람이 불멸의 혼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나 돼지 같은 거 이거 다 잡아먹기도 하고 먹기도 하는 이건 부활이 없는 존재예요. 천사도 부활이 없는 존재예요. 식물도 부활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만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냐?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100% 사람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기적이 찬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100% 사람이기 때문에 기적이 차고 다녔어요. 요만할 때는. 맞아요? 예, 맞습니까? 예,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그 슬픔을 보시고 우셨어요. 왜 그래요? 사람이기 때문에. 100%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것과 같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올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100%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만지기도 하시고 그분의 품에 눕기도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왜 그래요? 100%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100% 사람이신 그분이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람은 부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은 불멸의 혼이기 때문에 100% 사람이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사람은 불멸의 혼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부활해서 산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증명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이 이 12절에서 19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헛일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이 믿음이 헛것이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언하는 그 증언이 거짓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요.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멸망받는 존재다. 그 얘기입니다. 또 예수님 안에서 죽어 있는 자들로 천국에 간 게 아니라 지금 지옥에 있는 거다. 그 내용이 14절, 15절, 17절, 19절이 나오면서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요약을 하느냐.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예수님을 믿는 게 그저 이 세상에서 뭐가 일이 잘 되고 아이들이 잘 되고 먹고 사는 게 잘 되고 그저 이걸 다 끝난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여기 끝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사는데 우리의 소망이 있다.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부활 프로그램에도 순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예배 순서가 다 있었죠? 맞습니까? 예, 어느 음악회 가도 순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부활도 프로그램인데 그 부활 프로그램에도 순서가 있다. 그 내용이 20절에서 28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에는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먼저 둘째 부활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부활은 첫째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둘째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냐? 예수님 밖에서 죽은 불신자들이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이 하나님의 크고 흰 왕좌 앞에 서서 부활해서 다 서요. 지옥이 이들을 내놓고 바다가 이들을 내놓고 그래서 이들이 다시 몸이 다시 부활해서 그래서 영원히 지옥불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변화가 돼서 그래서 둘째 사망이 들어가는 그와 같은 일이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부터 13절 1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게 둘째 부활에서 둘째 사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둘째 부활과 둘째 사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와 상관이 있느냐? 첫째 부활과 상관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이 첫째 부활은 언제 시작이 된 거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묻히셨다 부활한 그 순간부터 첫째 부활이 이루어져서 어디까지 가는 거냐 하면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기 바로 전까지 전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그 일이 첫째 부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가서 보니까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부활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나온 차례는 뭐냐 하면 여러분이 열병식 같은 일을 가서 보시면 대통령 앞에서 군인들이 쭉 지나가면서 열병식을 할 때 맨 앞에 뭐 군악대가 가고 그 다음에 또 누가 가고 누가 가고 다 순서대로 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 첫째 부활이 있는데 첫째 부활에 맨 앞에 가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앞으로 내가 부활했으니까 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수억의 사람들이 내 뒤를 따라서 부활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시고 부활이 있다고 하는 걸 증명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때 구약시대에 죽은 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동시에 무덤이 터지면서 일어나서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을 가능하다는 그런 사실을 보여준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요.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자들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의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서 공중에 나팔 소리가 날 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과 예수님 안에서 살아남아있는 자들이 부활하고 휴거가 돼서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공중으로 빨려 올라가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게 둘째다. 그게 부활의 수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7년 환란기가 시작이 되고 7년 환란기 끝이 나게 돼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될 때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부활해야 되고 환란기에서 죽었던 그와 같은 순교했던 그런 성도들이 부활하면서 부활의 이삭 죽기가 끝나면서 첫째 부활이 마감이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활 프로그램이 첫째 부활,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이 돼서 성경의 모든 부활 프로그램이 마감이 되는 거다. 이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끝난 다음에 29절에서 34절에는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 그렇지 아니하여 부활이 없어서 만일 죽은 자들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32절 내가 사람들의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을진대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차라리 내일 우리가 죽을 터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몰몬교에서는 이걸 지금 잘못 이해해서 죽은 자들을 대체해서 대신해서 주는 침례를 줘요. 몰몬교에서는. 그래서 몰몬교는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고조 할아버지든 뭐 증조 할아버지든지 그 이름과 출생과 이런 것만 알면은 아들이나 딸이 가서 대신 침례를 받으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여기 있는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29절에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걸 인용해서 족보를 찾느라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이 몰몬교 다니는 사람들은 여러분. 누가 대신해서 침례받으면 구원받는 게 가능합니까? 예,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얘기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로마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간 그런 성도들의 뒤를 이어서 또 성도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대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부활이 없으면 이 성도들을 대체해가면서 계속해서 믿음을 향해서 싸우는 그 싸움이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서 그래서 이 짐승들하고 싸우면서 이 아레나에서 잡혀 들어가서 짐승들하고 싸우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부활이 없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먹고 마시고 놀다가 나중에 죽으면 끝이지 뭐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있냐.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악한 사귐을 피해야 된다. 악한 사귐을 피해야 된다고 지금 33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와서 부활이 없다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났냐 그러고 이런 거 자꾸 이야기하는 친구를 옆에 두면은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파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마라.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말하노라. 이게 왜 그래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의에 대해 깨어있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고 죄를 짓는 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들이 많이 있었고 부활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풍조가 들어와서 그 교회를 휘두르게 되면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습성, 그렇죠?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니까 악한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너희가 주의를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끝난 다음에 35절에서 50절에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활하신 사람 있어요? 있어요? 예, 네, 없죠.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활하면 제 몸이 어떻게 될지 저도 모릅니다. 여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아, 부활하면 내 몸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사도바울이 여기선 원리만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뭐 지옥에 갔다 왔다 그러고 천국에 갔다 왔다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부활하면 몸이 어떻게 됐다 정확하게 100%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몸을 주시는가 그 원리만 이해를 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성경 이상 뛰어넘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어떤 몸이 될지 100% 확신한 사람 아무도 없다. 죽어본 사람이 없으니까. 맞습니까? 다만 요한일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요한일서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요한일서 3장 2절 3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는 거 이것뿐이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그 이후에 제자들에 나타나시고 자기를 보여주시고 할 때 가지고 계셨던 그 몸 아시죠? 그 몸처럼 될 것만 우리가 아는 거지 한 번도 그 몸을 본 사람 없잖아요. 맞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부활하게 될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를 지금 원리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해요? 밀을 수확하려면 밀 알갱이 그 씨를 갖다 뿌리지 않냐. 몸을 뿌려요? 씨를 뿌려요? 씨를 뿌려요. 그럼 씨가 죽으면 뭐가 돼요? 나중에? 밀이든 아니면 쌀이든 볼이든 그 몸이 나타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처럼 알갱이를 먼저 뿌리는 거지 몸 자체를 뿌리는 게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또 하나 뭐예요? 반드시 그 알갱이가 죽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것 자체에 필요한 그런 몸을 가장 합당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밀에게는 밀의 몸을, 보리에게는 보리의 몸을, 벼에게는 벼의 몸을, 그렇게 각각의 필요한 대로 그것 자체의 고유의 몸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몸으로. 그러면서 사람의 몸이 다르고 돼지의 몸이 다르고 개 몸이 다르고 원숭이 몸이 다른 거 너 보지 않냐? 아니야. 맞습니다. 다 달라요. 해를 보니까 해 몸이 이만하게 다르고 달이 요만하게 다르고 별이 이렇게 다 다르지 않냐? 맞습니까? 예,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똑같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사람 고유의 그런 몸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나라에 가장 적합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몸, 그 몸을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그런 몸이 왜 필요해요? 그것 자체에게 그 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듯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몸을 주셨어요. 두 발로 걸어다니고 두 손으로 뭘 할 수 있고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몸을 주셨어요. 왜 그래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 몸을 입고 있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하기 때문에 이 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될 때는 그 왕국이라는 환경에 가장 합당한 그런 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몸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진다는 거예요. 이 몸이 썩어야 그래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수치 가운데 이 몸이 뿌려져요. 죽으면 울고, 그렇죠? 죽는 사람도 그 앞에서 꼼짝 못하고 수치스럽게 벌거벗고 있고 이 수치 가운데 이게 뿌려진 다음에 뭐라 그래? 영광 가운데 일으켜진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몸이 변화가 돼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내 아내를 보게 되고 내 아이들을 보게 되고 내 부모를 보게 될 때 영광에 넘쳐서 기뻐하는 그런 몸이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이 병에 걸려서 연약한 가운데 누워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이 몸이 뿌려지면 나중에 뭐라 그래요? 권능 가운데 이 몸이 일어나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타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의 그 몸을 입게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성에 속한 몸, 이 땅에 살도록 하나님 만들어진 이 몸으로 뿌려진 다음에 영에 속한 몸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본성의 몸에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그런 몸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첫째 사람 아담의 형상을 가진 상태로 뿌려진 이후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일어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려면 순서상 뭐가 있어야 돼요? 땅에 속한 이 몸이 먼저 들어가서 썩는 일이 있어야 그래야 하늘에 속한 그 몸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밀을 수확하려면 밀 알갱이를 뿌려야 되듯이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하고 함께 살려면은 이 육신의 몸을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몸이 없는 존재는 영의 몸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육신의 몸을 주신 것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사람에게만 부활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제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의 몸 살과 피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와 같은 환경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같이 살려면 하나님하고 같은 모습으로 변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부활시켜서 우리를 부활시켜서 영화로운 몸으로 만들어주시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발생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51절에서 57절에 사도바울이 부활은 신비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신비라고 하는 미스터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제 나옵니다. 이 미스터리, 신비는 어떤 거냐? 지금까지 아무도 알지 못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어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구약시대 사람들도 그냥 흐리게 이게 부활이 있겠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모든 걸 가르쳐준 적이 없는 그와 같은 진리를 성경은 신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봐도 알지 못하는 게 그 신비예요. 두 눈을 뜨고 이거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알지 못하는 게 신비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만 있으면 배우지 못했어도 이 말씀을 들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는 게 그게 신비다.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신비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박사학위를 가졌어도 영이 깨어지지 않냐고 거듭남이 없으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지 못하는 그 신비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보여줄 텐데 어떤 것이 신비냐?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심지어 자기 몸이 산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 나와 여기 있는 성도들 다 합쳐서 그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가 되리라. 이게 신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이 신비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몸만 교회 다니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면 이 신비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이 이거를 신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나팔 소리가 나느냐? 여러분이 신약과 구약 성경 가서 자세히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강림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을 때에는 항상 나팔 소리가 있었어요. 또 이 로마 사람들을 이 로마 제국에서 살 때 황제가 자기에게로 사람을 부를 때는 반드시 클래시컴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팔 소리가 울린다. 아 그러면 황제가 우리를 부르는 거구나. 나팔 소리. 아 이거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자기 백성을 부를 때에는 나팔 소리가 있는구나.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도 자기 백성을 부르러 그렇게 공중에 강림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팔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믿습니까? 이 일이 반드시 있겠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몸이 눈 깜짝할 사이에 눈 한번 깜짝해 보세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이 눈 깜짝할 사이에 여기에 해당하는 그리스 말이 지금식으로 번역하면 원자라는 뜻이에요. 원자, 분자, 원자 아시죠? 그 원자가 얼마나 작은 거 아시죠? 시간이 그렇게 짧은 시간에 우리 몸이 홀연히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다. 이게 신비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는 사람만 아는 거야. 믿는 사람만 아는 거지. 이 세상에 돈이 그렇게 많고 지식이 그렇게 많고 권세가 많아도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이 신비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이 어디에서 나팔 소리가 들렸냐 하면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수여하실 때 첫째 나팔 소리가 울려서 성경에서 이때 율법이 수여가 되면서 율법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정죄의 직무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율법의 정죄하는 그런 직무, 율법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직무가 완전히 끝나는 그런 일이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56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이 우리를 가져와서 쏘는데 쏘는 침이 있는데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근데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라고 해서 모든 것이 이 율법 때문에 사람에게 이와 같은 정죄의 직무, 사망의 직무가 생겼는데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는 첫째 나팔 소리가 나면서 정죄의 직무, 사망의 직무가 사람에게 임했던 것처럼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율법을,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시면서 그러면서 이 죄의 힘을 약화시켜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는데 그것이 신비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돼서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는 것이 그게 부활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 불교나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꾸 몸이 바뀌면 여러분 좋겠어요? 한번 개미 됐다가 그 다음에 돼지 됐다가 개 됐다가 나중에 일 더 많이 하면 사람 됐다가 그냥 계속 도는 거예요. 그 윤회의 수레바퀴가.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 좋아요? 아니면 한번 딱 죽으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몸이 홀연히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를 한 번에 딱 변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계속 몸이 변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어떤 게 좋아요? 하나님 그래서 그 좋은 걸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몸이 계속 변하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판단, 심판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 밖에 있는 자는 그걸 다 생명이 끝나고 지옥 불 속으로 들어가서 마귀와 함께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정죄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이 윤회가 된다 그러고 사람의 몸은 완전히 소멸에 대해서 없어진다 그러고 이거 다 마귀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살게 영원히 살게 될 사람도 몸이 다시 부활돼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고 영원히 지옥 불 속에 마귀와 함께 사는 그 사람도 몸이 다시 부활해서 그 불 속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바뀐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게 될 때 마귀의 모든 계략이 수포로 돌아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자기의 천사들 약 3분의 1을 데리고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타락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큰 죄악을 저질렀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이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어요. 마귀가 뱀으로 나타나서 이 아담과 이브를 타락시켜서 이제 다 끝났구나 하고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이 부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첫째 그 아담과 이브보다 더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첫째 아담과 이브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그냥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고 평생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아요? 아니면 몸이 홀연히 변화돼서 예수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을 갖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서 시공간에 제약이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느 게 더 좋아요, 여러분? 어느 게 더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보다 그렇죠? 마음대로 왔다 갔다 이 시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사는 게 더 좋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이 멸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완전히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첫사람 아담보다 더 좋은 지위와 더 좋은 신분을 갖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 일이 바로 부활의 일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마귀가 망쳐놓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셔서 심지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상속자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로 영화로운 몸으로 만들어준 그 일이 바로 부활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증명에 입증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그걸 믿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구원만 받았으면 그런 몸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믿습니까? 예. 이 말씀과 더불어 부활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5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8절. 그러므로 이 부활이 이렇게 좋은 거 너희들 알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넘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 제가 묻는 거예요. 이런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주의 일을 조금 하라 그래요? 넘치게 하라 그래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런 소망이 있으면 주의 일을 조금 해야 돼요? 넘치게 해야 돼요? 넘치게 하라니까 매일 교회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예. 내 상황과 내 처지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아예 목사가 또 일 시키려고 얘기하는 것보다 저는 일 안 시키는 목사입니다. 여기 와서 일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저런 경건 서적도 읽고 전도지도 있으면 나눠주시고 내 입을 벌려서 증언해야 될 거면 증언하고 아이들 바르게 키우고 아이들 바르게 키우고 가정생활 똑바로 하고 예, 그래서 사회생활 바르게 하고 이게 다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 교회 와서 일하는 것만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이 똑바른 그런 정신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넘치게 가정생활을 풍성하게 아이들 제대로 잘 키우고 사회생활 제대로 하고 예, 그리고 우리가 교회 와서 주님의 일을 넘치게 이렇게 하게 될 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이들 바르게 키우는 게 가장 큰 주의 일이에요. 가정생활 잘하는 게 제일 큰 주의 일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주의 일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이런 경건 서적들을 읽고 남들에게 무언가 전하기 위해서 입을 여는 게 이게 주의 일입니다. 여기 와서 김치 담그고 뭐 안 해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이 일을 넘치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활 좋으세요 여러분? 아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너무 좋아요. 부활 여기에 참여하려면 구원 받아야 돼요. 맞습니까? 구원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근데 저는 운 적이 없는데요. 이게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눈물 콧물을 저는 흘린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구원받았을까요? 목사님 저는 찡한 게 없는데 어떻게 제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찡한 거 눈물 콧물 이런 거 없어도 괜찮아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그게 없어도 괜찮아요. 뭐만 확실하면 돼요. 내가 죄인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직접 하늘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를 흘리고 그 십자가에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할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지 다른 건 다 죽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100% 하나님 100% 사람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제가 구원을 받기에 오늘 제가 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찡한 게 없어도 우는 게 없어도 참는 게 없어도 힘이 없어도 여러분 구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걸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이 내용을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믿기만 하면 구원시켜주면 구원이 되기만 하면 부활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가 이것만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내 가족이, 내 아이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 시간이 끝난 이후에 저를 찾아오셔도 좋고, 여기는 집사님들 찾아오셔도 좋고, 구원의 길을 저하고 같이 의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되기를 제가 원합니다 하고 제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구원받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평강 가운데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